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주께 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두니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도드라는 사랑이라는 의미의 단어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다윗의 부모는 왜 다윗을 낳고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왜 그 이름대로 그 아들을 대하지 않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일까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면당하며 살아가셨던 소년을 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왕으로 세우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전부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살고 싶지 않았던 삶을 사랑받는 자 다윗이 살았으며, 만약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면 절대로 그 사랑은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과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다윗은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신 것일까? 내가 왕이 될 그릇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왕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일까? 성경이 묘사한 소년의 어린 시절은 두 가지 단어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독이고 두 번째는 책임감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독을 배웠습니다. 당연히 사랑받아야 했고 보호받아야 할 가족 공동체에서 존재가 지워지게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름답지 않게 막내, 남은 인생, 마지막 짜투리 삶으로 치부됩니다. 가문의 축제에 초대받지 못했고 종과 같은 대우를 받았으며 양들을 돌보느라 집에 들어가지 못하던 날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왕궁에 출입했지만 이름 없는 악사일 뿐이었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을 위해 음식을 보급하는 심부름꾼이 되어 나아갑니다. 그가 골리앗과 대치하였을 때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정으로부터도 그는 소외됩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국가의 총 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아내하고는 신혼방을 채 꾸리기도 전에 줄에 매달려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갈 곳 없이 도망자로 방황하다 동굴 속에 있기도 했으며, 아무 사정도 알지 못하는 나발이라는 미련한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 주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라는 직업 속에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지켜야 할 존재를 위해 사자와 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양을 위해 추위와 더위를 감내하고 풀을 찾아 모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존재보다 사람들이 양의 가치를 더 인정했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양들은 나에게 맡겨진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나마 가족 구성원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만으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모함하며 죽이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었고, 자신에게 와주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겨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그토록 자신을 외면했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 운명 공동체를 이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자 참된 고독과 책임감 두 가지 모두를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지금 존재의 이유를 잃고 무너진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시글락은 이미 침노당했는데 아말렉이 쳐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려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시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 함은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의 영토에 머물러서 다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남의 땅에 들어가 몸을 의탁합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21장에서 이미 블레셋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아기스에게 들어갔고 두려움 때문에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22장 4절에서 모압 사람 롯이 할머니였던 것을 기억하고 모압으로 가 부모를 부탁합니다. 바로 다음 5절에서 선지자 갓은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가야 함을 책망했고 다윗은 헤렛 수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친 것을 듣게 됩니다. 22장 22절부터 23절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도망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모두 죽을 것 같다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22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하던 다윗은 다시 아기스에게 돌아가며 27장의 시작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27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아기스와 동거했습니다.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원수 블레셋에게 굴복할 뿐만 아니라 지옥 같은 곳으로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물러서자. 이러다 다 죽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야. 다 하나님 때문 아닌가? 나만 힘든 것은 모르겠지만 내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벌을 받더라도 이건 내 선택이니 내가 받으면 되겠지. 내가 감당하겠어. 일단 가족부터 살리자.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향하듯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가족을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은 가족을 지키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블레셋으로 들어간 다윗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경배해야 할 여호와가 아닌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종이 됩니다.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 얻은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치며 이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침략해서 얻은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에 나온 침노란 단어 파샤트는 바로 27장 8절부터 11절까지 사용되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연히 닥친 고난이 아니라 어중간했던 다윗이 당한 인과응보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27장 8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5면입니다. 27장 8절부터 11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30장에서 다윗이 당했던 것보다 27장에서 다윗이 행했던 것이 더 잔인했습니다. 자기와 가족들, 네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는 타인의 가정은 희생당해도 마땅하다 생각해 남녀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 학살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그것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다윗의 희생양으로 끝나선 안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며 그 새로운 왕국에 초청받아 마땅한, 그래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출애굽 때로부터 계속 장애물이 되었던 아말렉은 심판받아 마땅하며 자기는 목숨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것이라고 자기 합류화를 했을 것입니다. 타협과 거짓은 잔인한 살인과 은폐로 이루어졌고 이중생활은 29장까지 이어지다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도망갈 곳을 잃고 제발 이번 한 번만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블레셋 다른 지도자들의 반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극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둘러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은 침략당했고 불탔으며 약탈당했고 납치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13절에서 애굽 소년이 사흘 전에 시글락 남쪽 부솔 시내 근처 들에서 버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다윗이 안도하고 발걸음을 옮겼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약탈과 방어가 끝나고 그들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라고 생각했을 때 상실했고 다행이라 여겼던 침묵의 순간이 가족들이 울부짖고 집은 불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켜야 할 가족을 잃은 가장들은 슬피 울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은 그들이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은 모두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알기 때문에 돌을 들어 다윗을 향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이 한시에 돌을 들어 다윗 한 사람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이 지옥가도 같았던 이방, 모압과 블레셋을 향했어도 함께 주었던 동역자들이 사울로부터 죽임당할 위기를 함께 겪었던 전우가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을 잃었습니다. 그가 원인 제공자이긴 했지만 그 또한 동시에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잃었을 때 목자는 살아갈 이유를 잃게 됩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눌려 울부짖는 양들 속에 있었던 목자의 마음은 아마도 그들에게 뜯겨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실패한 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체념하고 주저앉았습니다. 6절은 이를 다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생각할 여유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는 지금 절망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6절은 말합니다. 다급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를 뜻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을 찾았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들고 왔던 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이란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고 길이는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며 허리띠를 묶어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이며 성의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23장 9절부터 12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윗은 에봇이라는 하나님과 확실한 대화의 창을 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3장부터 30장까지 에봇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며 죽기 직전이 돼서야 에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봇을 꺼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가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유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하시겠죠. 또한 에봇을 꺼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시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던 때는 지나고 어느새 익숙하고 당연히 나를 지켜주어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무시하던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근본이었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뭐라고 할지 알고 있었고 꺼낼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후의 순간에 에봇을 찾으며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28장에서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세워져야 할 왕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자신의 있던 내면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의 원인을 환경이나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니었고 아기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모르는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도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던 동역자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내면의 죄악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뜻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울은 옆을 보면서 누구의 탓을 할지 고민하다가 땅에서 사무엘 흉내를 내던 귀신을 보고 까무러칩니다. 에봇을 찾는다라는 것은 전후 좌우만 바라보며 평면적인 삶을 살아오던 우리의 삶에 시각을 내부로 향하고 그 내부를 향한 시각을 통해 회개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늘로 들려지게 될 것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순간에 대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기적인 예배에서 에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으로 약속되었지만 아직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글락. 종교적인 의식 없이 불순종했던 다윗이 에봇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저주하거나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급한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회개의 기도야말로 잃었던 것을 찾을 수 있는 최단 코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았던 마음이 그 열망이 더 크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에봇을 사용한다는 것은 8절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묻기만 하고 답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원망이며 대화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묻는 것보다 풍성한 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추격하면 따라잡겠냐고 물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을 것이라는 더 큰 약속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꾸짖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2절에서 시체 없이 사람들이 잡혀갔던 상황을 약탈의 증거가 아닌 소망의 불씨로 여기게 됩니다. 죄책과 절망에 눌려 체념하려는 스스로를 채찍질해 일어납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도 사울과 다윗의 전쟁도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자신은 희망과 절망의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과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성경은 용기라고 합니다. 무감각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소망 속 주어지는 우리의 결단. 눈을 감고 주저앉고 싶음에도 한 걸음 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 이제 다윗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에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 먼저 모든 것을 걸고 달려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다윗은 두 가지 특별한 여정을 거칩니다. 먼저 그는 삶을 경량화했습니다. 블레셋 전 군대가 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이었던 지금 자신들을 약탈한 것은 아마도 남쪽의 아말렉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시글락 남쪽에 위치한 사막지역 네겝을 지나 서쪽으로 약 25km 위치한 와디라는 것은 평소 마른 골짜기로 교통으로 사용됐지만 호우 시에는 홍수 같은 유수가 생기던 시내였습니다. 그 브솔이라는 이름의 시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시내를 건너 이집트와 블레셋 사이에 위치하는 술 광야라는 곳으로 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은 여기서 600명 중에 뒤떨어졌던 200명을 남겨두고 머물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아벡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3일간 이미 90km를 행군했습니다. 그 후에 기력을 잃을 때까지 울며 좌절했으며 그 남은 힘을 짜내어 다윗을 돌로 치려고 분노를 쏟았습니다. 이제 시글락에서 다시 25km를 전력 질주했던 그들에게 200명 정도가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순간 다윗이었다면, 만약 우리가 그 순간 세력을 위시하는, 세력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면 세력의 3분의 1을 놓고 전쟁터를 향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지 못하는 자를 채찍질하기보다 달릴 수 있는 자들과 전력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200명에게는 남은 짐들을 관리하도록 부탁했고 꼭 필요한 전쟁 물자만 남겨두고 전쟁 물자만 들고 나머지는 남기게 됩니다. 관계를 물질을 비울 수 있음이 그가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소식을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솔 시내라는 단어의 부솔이라는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바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애굽 소년 한 명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은 다윗이 다급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이방인 소년 한 명을 지나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마주치는 상황들은 그 순간들은 하나님의 신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애굽 소년에게 물과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마시게 했습니다.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서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다윗에게 사소한 물품이 아니라 보급을 최소한으로 하고 달려가고 있던 다윗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소중한 물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기약 없는 추격 속에서 멈춰야만 했고 이제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은 것마저 나눠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소년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4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 소년이 깨어난 후에는 우리 여정에 왜 너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묻고 이제 너에게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다윗은 쓸모없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아말렉과 그 애굽 소년과 그 병든 소년을 버렸던 아말렉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년의 인도를 받아 아말렉의 잔치 현장을 발견했고 인사불성이 된 그 새벽에 기습해 이튿날 저물 때까지 하루 반 정도 전투를 계속합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다 되찾았다고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지나치지 않는 사랑의 헌신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다윗이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했는지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아말렉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다윗보다는 아말렉을 좀 더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상실과 약탈의 악순환을 살고 있습니다. 약탈이라는 것은 생산한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빼앗긴 누군가가 전제된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윗에게 이용당하여 죽기도 했고 약탈을 했지만 다시 빼앗기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굴레에 빠졌는지는 자각하지 못한 채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왜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간 것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수심보다도 경제의 논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겨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간 이때가 기회이고 우리가 그때 가능한 한 많이 당겨서 취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16절은 아말렉의 실상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온 땅에 편만하기를 목표 삼았습니다. 불가능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조화가 아니라 경쟁을 택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먹고 마시며 춤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더 먹고 귀한 것을 마시며 춤출 흥을 찾는 삶. 그들에게 이것은 승리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마지막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주이자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짊어진 것이 많아 몸을 무겁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추격에 따라잡히게 됩니다. 방어할 여력도 없이 인사불성이 되어 죽어갑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전쟁 이후 다윗은 물자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살펴봅시다. 20절에서 사람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글락을 약탈하기 전에 이미 아말렉이 다른 지역을 약탈했었기 때문에 전투 이후 잃어버렸던 것보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윗은 자기의 부와 명예로 삼지 않습니다. 22절에서 다윗을 따랐던 400명 중에 누군가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생명을 맡겼던 200명에 남겨진 전우를 그들이라고 호칭하며 자신들과 분리시킵니다.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라는 단어를 은혜가 아닌 경제 논리와 열심으로 선긋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23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머물러 있던 200명도 함께 싸웠던 400명도 알지도 못하는 때에 약탈당했었던 14절에 그렛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도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동등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우리와 그들이라는 선으로 긋지 않고 나의 형제들이라 부르고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우리라는 이름 하에서 다 포용하게 됩니다. 남아있던 200명에게 자랑을 했던 것이 아니라 문안, 즉 환대를 하게 됩니다. 손이 음식을 들어 올렸고 입이 그것을 씹어 넘기지만 영양분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다른 모든 부분에까지 전달되는 것이 생존을 위한 몸의 필수적인 작용이듯이 다윗은 이것을 동등한 분배를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아 이때까지 오늘까지 이어지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빼앗긴 것 이상의 것들은 원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유다 장로들과 베델, 남방 라못, 야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다윗이 왕래했던 모든 곳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보급과 격려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된 헤브론은 아기스가 침략하려고 다윗을 통해 이용해서 침략하려고 노력했던 곳이었고 본문의 사건을 시작으로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 입성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며 몇 가지 적용할 점을 찾고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는 바로 가족에게 버림받아 홀로 양떼를 돌보고 있었을 때에 목숨을 걸고 거인 앞에 서야만 했던 전쟁터, 도망자로 동굴 속에 숨었던 때, 그리고 오늘 본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했던 다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기도 하고 다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라는 단어를 허울 좋은 용어로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해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맞춰야만 주어지는 타이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다급함 속에서 피를 흘리고 뼈가 깎이는 바로 이 순간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돈을 쫓아 달려가는 가장, 교회를 살리겠다라는 명목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약탈하는 종교인들로 변질되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책임감으로 인해 고독의 자리, 독대의 자리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책임감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멋진 미래를 그리겠지만 그것이 다 타협이고 변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임에도 먹고 마시고 춤추기 위해 살아가려는 인생은 원수와 손잡고 거짓을 몸에 두르며 이번 한 번만 봐달라는 기도를 수도 없이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미 돌아가야 할 곳은 불타 없어졌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쉼을 기대하고 돌아왔던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은 험난한 사춘기 이후 이미 부모에게서 등을 돌렸고 배우자는 나의 빈 자리를 메꾸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폐허가 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아말렉에 의해 쳐서 불태워진 성읍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자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흘 동안 경고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유다는 과연 어디를 뜻하는지 선언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에봇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다윗이 듣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관계성이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사면초가의 갈등을 겪다 극적으로 벗어난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을 것이라 안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입니다. 세 번째, 기도란 대화입니다.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인정할 때 질문보다 풍성한 답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야말로 잃었던 것을 찾을 수 있는 최단 코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이제는 축복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에게 응답은 한 번으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 한 번의 응답에 다윗은 인생을 걸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응답해 달라며 주저앉아버리는 기도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휴식은 잃었던 것을 다 찾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좌절감 속에서 서로를 탓하고 죽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피로감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용성과 긴급성의 눈이 가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교회의 논리는 한 영혼을 위해 400명이 멈춰설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때 아무 쓸모 없어 보이던 애굽에 병든 이방 소년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할 것입니다.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귀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회복돼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내달릴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고 구제나 봉사를 도구로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에게 13절의 질문을 물어야만 합니다. 넌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이 사막 한 어귀 위에 누워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버려두고 떠나는지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며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버려진 소년뿐 아니라 남겨졌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배분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용과 배품이 동정이 아니라 생활 논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나누어 주었던 도시 중에 다윗을 왕으로 처음 받아들인 헤브론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의 승리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았을 때 계속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에게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싸움의 불씨였습니다. 다윗도 그의 신하들도 아말렉 사람들도 포로된 가족들도 애굽 소년도 사실은 전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물들이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에 들어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기도만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될 유다와 떨어져 있던 것이 왕으로서의 실격 사유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따라야 할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악인과 불량배로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다윗을 만나 인생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으로 함께 상처받고 상실하며 원망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우리라는 이름을 공유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런 논리셨다면 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약탈의 굴레에 몸을 맡기다 먹고 마시고 춤추며 멸망을 부르던 아말렉도, 쾌락과 물질의 포로가 된 가족들의 모습도, 그 속에서마저도 낙오돼 병들어 쓰러져 있었던 이방인 애굽 소년도 거울처럼 우리를 비춥니다. 일어날 힘도 없이 들에 홀로 남아 죽음을 기다리는 외로운 존재,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줘 생명을 구해주었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내 삶을 보장해 주어야만 내가 움직이겠다고 때를 쓰는 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었음에도 자기 백성에게 끌려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분, 배신에도 도망에도 부인에도 그분은 다윗과는 달리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잔을 마시기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오기도 전에 기도를 통해 극복하셨던 분이십니다. 상실로 인해 울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죄의 세력을 추격하십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적진에 들어가 십자가에 올리심으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생의 전리품을 형제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패역한 세상의 출신이었던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다윗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오던 기간이기도 했고, 애굽 소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병들어 아말렉 사람들에게 버려져 죽어갔던 시간이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되었던 세상을 구하시기 충분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던 전쟁의 한 가운데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글락에서 두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물통, 골고다 언덕, 빈 무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들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며 약속의 몸을 던질 이들을 통해 세상을 되찾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다윗의 시입니다. 시글락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지만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에봇을 들어 대화를 시작하게 하시고 받은 약속의 인생을 던져 달려가게 하소서. 남겨둔 자와 버려졌던 자 모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말이 아닌 삶으로 증언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해주셨고 형제라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